우리 지난 시간에 그 죄의 작정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결론을 아직 못 내렸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아주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모든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뤄가시는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세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무릇 되어가는 일, 그 모든 만물에 대해서 또 창조와 섭리를 통해 그것들을 다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모르게 깜짝 놀라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그 창조와 섭리까지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둘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로 나누는 그 작정의 모습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작정이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그렇게 죄를 가지고 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다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렇게 죄를 짓게 정하신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까지를 내버려 두셔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허용하시는 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둘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작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작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특별히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그런 죄인들의 그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천국으로까지 데려가시는 거. 예를 들자면 그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작정일까요? 아닐까요? 이루시는 작정이에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고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천국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가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작정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뤄가시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참새가 팔리고 머리카락 수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머리카락 자꾸 빠지잖아요. 그죠? 예. 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허용하시지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도 웃기네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정말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작정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허용하셨나,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만들어낸 그 가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 가설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작정에 관해서도 어디에 와서만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와서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님은 우리가 알 만큼만 알려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의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끝난 후에도 죄는 없어요. 잠깐 역사가 있는 동안만 창조 때부터 창조가 다 끝나고 이 첫 창조가 다 망하고 새 창조의 현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까지만 이 죄를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죄가 없고요. 그 안에서 죄를 다 멸하시고 사단과 그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작정을 이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은 뭐냐면 어떻게 이 역사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죄나 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사를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어느 때에 분명한 타락,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벌써 아담과 이브가 이 아담, 그 누구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악에 빠져요. 사단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전에 분명히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은 구절들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절대 악의 창시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라서 어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건 딱 이거예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시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알려주는 분명한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악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악을 허용하셨다는 거, 들어오는 거를. 그죠? 그렇지만 허용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멸하시는 작정을 하셨다는 거. 그죠? 세 번째까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고 어떻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악이 들어왔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잠시 허용하셨지만 결국은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멸하신다는 것. 그 안에서 이제 이를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죄에 관한 것에 다예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우리 그 조직신학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 개혁신앙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완전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이 많지만 사실은 뭐 성경이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그런 내용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 악의 근원에 대한 그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가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죄가 들어오는 걸 왜 가만 놔두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허용하셨고 분명히 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한 결과를 위한 필요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선한 결과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필요악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필요해요. 악이 필요하셔서 선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을 증거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나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위해 악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아담과 이브의 인격 형성을 돕기 위해 죄를 허락하셨다. 이것도 맞아요? 죄가 없으면 인격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것도 참 인간의 생각이죠. 인격 형성을 위해서 죄를 허락하셨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직접 책임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으시자. 죄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하세요, 성경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신데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신데도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간접 원인으로 하나님도 그래, 아유 내가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멸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의 짐으로 지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도 하나님에게는 다 초월하신 거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악을 미워하시죠. 그리고 악을 멸하시고 죄인은 심판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건데 인간의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얻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왜 이런 가설들을 만들어내는가? 자기들의 죄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죄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막 자기네 멋대로 막 판단하고 멋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죄를 핑계하거나 변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죄를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이렇게 가끔 사춘기 때 아니면 이렇게 방탕한 길을 갈 때 희한한 게 지네 멋대로 하면서 나중에 결국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부모 탓해요. 왜 엄마가 이렇게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탓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죄성에 대해서 이 탓을 하는 게 많아요. 내 탓이오가 아니에요. 다 남의 탓이고, 예?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다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환경 탓이고, 예? 이게 굉장히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람을 이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도 아담이 이브 탓했어요. 당신이 만들어낸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브는 그 뱀 탓했잖아요. 당신이 만들어낸 저 창조물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 탓이라는 건지 아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 탓이라는 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죄하니까 형제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이 이거예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내 것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말씀만 들어도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은혜 방편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작정을 올바로 이해한 그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또 형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숱한 파란만장한 고생을 겪다가 결국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가잖아요.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다 당신들 탓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아니면은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도 됐으니까 봐줄게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해요. 당신들은 죄악을 행했지만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죄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하신 작정 가운데 당신들을 구원하는 이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로 갑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고. 이게 참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작정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요셉을 봐도 그런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은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찬송, 그 찬송 저희가 같이 고르면서 믿음이 이기네. 그거 좀 우리가 찬송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내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상처, 내 형제 자매 뭐 가졌던 그 미움, 뭐 내 삶의 그 비참한 현실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녀, 이걸 믿게 되면 우리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백도 바뀌어요. 늘 그냥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비참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걸로 내 말의 내용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믿음의 말과 생각과 뜻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너무 좀 이 기쁘고 복된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교회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제도 그렇고 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있으세요? 아, 여기는 없고요. 성경 있으시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예,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그 모든 형들의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구원자로 당신들의 생명,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약적인 현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이 재밌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요셉의 삶만 한번 다뤄보면, 요셉이 그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고난을 거쳐서 이렇게 영광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고난을 거쳐갈 때, 뭐 감옥에 있었을 때, 뭐 꿈을 풀 때, 뭐 이런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죠. 무슨 형통이 그래요? 감옥소에 갇혀있는 게 형통이에요? 제일 고난에 해서 낮아진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요셉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셨을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형통되어 이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고난이고 핍박이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그것이 있어도 형통해가게 가시는 거예요. 왜? 누구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낮아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말씀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이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고백에서는 왜 내 삶을 이렇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이 고백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자꾸 배워감으로써 이제 이길 힘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도 그러했지만 이 요셉의 삶이 가르치는 더 완전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히 붙드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 거기 있죠. 2장 23절에서 24절. 예, 여러분 그 나눠드린 거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죄의 책임이고 분명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또 그걸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모든 게 각본에 짜여져서 운명처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죄악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죄로 예수님, 이 땅에 자기들을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분노하며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건 분명히 그들의 죄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자유의지만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보다 더 크셔서 그 자유의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작정이 컨플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작정이라는 것을 그냥 운명론처럼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각본에 짜여져서 우리는 너는 이 사람 삶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살고 막 만약에 연극 배우의 하나처럼 마치 사주팔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이 타락해서 죄밖에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정말 어마어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크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섭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작정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죄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내기 위해 죄를 더 짓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일지라도 정말 내 삶을 그 예수님 삶으로 천국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따라가는 거지. 내 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까 그 선을 더 드러내기 위해 더 죄를 짓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얘기하겠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좀 기억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만 믿고 나에게 모든 게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큰일 났어요, 정말.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 허물과 죄가 이렇게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갈 길을 지키시고 끝까지 영광 중에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건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칼빈주의가 정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언주의면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자요? 지금 빨리 나가서 선행 뭐 하나라도 해야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작정으로 이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바꿔놓으셨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가는 길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아, 이거 다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향한 작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Temptation.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유혹은 사단이 하는 거고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물론 시험을 주는 그 사단 마귀도 심판을 받겠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그것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거기서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절대 돌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정을 붙들고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회복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갈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도 죄를 물리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죄의 작정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죄의 작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나중에 따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만 5분만 더 할게요. 인간을 향한 작정,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모든 작정을 다 하셨지만 만물에 대해서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덕적 피조물들, 도덕적 피조물들은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이 도덕적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됐죠. 그래서 천사도 뭐 선한 거 뭐 이런 표현이 쓰인다고요. 근데 악한 천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도덕적 피조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정.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천사들에 대한 작정은 성경이 많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사들에 대한 작정은 간단해요. 처음에 선한 천사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타락하여 가는 천사가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한번 타락한 천사는 끝까지 멸망이에요. 한번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끝까지 이제 천국 영광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 없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예정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예정. 이거는 이제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까지 바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천사들은 맛볼 수 없어요. 우리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런 그 예정의 작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했을 때는 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예정은 꼭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선택받는 자들이 있으면 버리시는 자들이 있어요. 예정에 이 두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우리가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유기면 버림받는 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의 두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선택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고 아신다 그러고 모든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작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으로의 예정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유기로의 예정이 있어요. 유기. 유기는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버리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 심판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버리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예정에 대한 교리, 특별히 이제 믿는 성도들에 대한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왜 그 이들은 택하고 저들은 버리셨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그 1장하고 로마서 이제 그 9장에 그 선택에 관한 그 좀 자세한 구절들이 나와요. 다른 구절에는 이제 한 구절씩 나오는데 여기는 좀 길게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에베소서나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 예정교리를 알려주실 때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논쟁하라고? 니네들 뭐 누군 택하고 누구는 버렸는데 뭐 그거 왜 그랬을까 뭐 서로 논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려고? 우리 구원의 뿌리를 알려주시려고. 왜?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가 당시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와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왜 우리 삶에 이렇게 큰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는가 하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의 하나님 자녀된 것은 너희가 믿어서도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내 자녀라 관계 맺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시는 목적이 이 예정 교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목적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봐야 되고. 사실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예정 교리가 그래서 큰 은혜가 되고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우리도 믿음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때에는 퀘션이 생긴다는 거죠. 질문이 생기는 거는 괜찮아요. 아니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질문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 질문들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올바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로마서 8장 뭐 이런데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택하심부터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구원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금 믿어서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도 모르겠고 그 앞으로도 모르겠어. 지금 그냥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세 전부터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기까지 한 구원인데 그 구원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지. 그런데 이 배경에는 만세 전부터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까지 이르는 것이 다 작정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전체 하나님의 작정을 꼭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 작정을,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기가, 선택 같은 걸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예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하고 관계를 맺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아, 내 엄마 아빠네? 하는 때는 언제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니에요. 언제부터일까요? 한 3살? 2살? 3살? 그때부터예요. 그때 엄마 아빠인지 알아보고, 알아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지만 좀 더 커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교제도 나누고 자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고 관계를 맺고 엄마 아빠 소리 한마디 하는 때가 그때부터 얘가 자녀가 되는 때는 아니라고요. 그 전에 태어나는 때가 있고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잉태했을 때부터 자기 자녀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배 아기 가셨을 때부터 내 새끼 이거 그때부터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얘가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그냥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만지고 뭐 하잖아요. 이름 짓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 달이 지나서 얘가 태어난 후에 정말 그 자녀의 이제 그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얘는 깨닫는 거는 그 후예요. 우리도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잉태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잉태하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오늘 그 본문의 고백자.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때가 차서 예수님에서 우리 구원 성취하시고 태어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고 나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라가는 거죠. 장성한 자녀로. 그 처음에는 그냥 내 뜻만 이뤄주세요 하다가 이제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 닮은 완전한 장성한 분량의 아들까지 자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구원의 흐름을 조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 예정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네, 질문?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입고 더욱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나만 아니라 또 내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며 한 몸, 한 가족된 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우리 주님 섬기며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상경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치료과정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